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면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듣는 시간이 온데 우리 안 믿는 사람이 와서도 세상식으로 말하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으로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셔서 믿음으로 듣고 받아들이고 믿는, 그리하여 우리에게 유익한 이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로 전해지고 또 올바로 이해되고 믿어지고 순종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큰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보이시는 그 예수님과 그 예수님이 이루신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현실을 보며 기뻐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드디어 마지막 장 22장으로 들어옵니다. 21장과 이 2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 즉 천국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또 기억하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 천국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기독교인은 천국 소망을 갖고 살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천국을 봐야, 즉 말씀을 통해 천국을 봐야 천국을 소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봤죠. 요한일서 3장 3절에 그렇게 천국 소망을 가진 자가 자기를 깨끗게 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생각나시죠? 여러분이 정말 경건하게 깨끗하게 살고 싶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로 천국 소망을 가지면 된다고 약속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무엇을 하려면 많은 훈련이 필요하고 자기의 노력으로 그렇게 훈련을 쌓아서 이루지만, 물론 자기의 노력과 훈련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 가지고 그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약속을 하십니다. 이런 소망을 가진 자가 자기를 깨끗게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자꾸 천국 소망을 가지면 그렇게 자기를 깨끗게 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약속이 주어져 있단 말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천국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의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참으시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 앞에 있는 즐거움, 즉 천국 즐거움을 보시며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십자가 삶인데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제 고난과 핍박과 그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는 방법은 오직 이 천국을 보는 그 천국의 즐거움을 바라보는 이거밖에는 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어떠한 것도 그냥 이를 꽉 물고 악으로 참아내는 것을 기독교라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우리보다 더 어렵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참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쓸데없는 헛된 그 노력이 아무 유익이 없는 그런 것이 돼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 참음은 인내는 이렇게 천국 소망을 가지고 그 천국의 그 기쁨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법을 주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세워 하는 방법을 따라하는 것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방법들, 예, 요즘 교회에도 사실 성경하고는 상관이 없이 그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방법, 경건으로 나가는 방법, 그런 걸로 되지 않습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천국 소망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천국의 현실을 증거하는 것이라. 그렇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거기서 지금 바라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은 천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천국을, 그 현실을 증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세상에도 믿음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뭔가는 다 믿고 삽니다. 이 세상에 믿음 없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적인 믿음이냐, 즉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냐 아니냐는 분명히 다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이 한 분인 줄로 아느냐?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을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현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현실은 바로 천국 현실입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현실도 우리의 구원의 현실과 관계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뭐 세상에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구원의 영원한 현실과 무슨 관계입니까? 그저 지나가는 삶입니다. 오늘도 지나가는 겁니다. 제가 어린아이들 같이 조금만 얘기를 하면요. 우리 내일 캠핑을 갑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텐트가, 이거 참 그 뭐야, 특별한 일입니다. 제가 이렇게 뭐 예화 들고 그러는 거 없잖아요. 캠핑을 가는데 제 텐트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것도 이렇게 부러지고 뭐 이래갖고. 그러나 서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다 들어가서 잘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3일 동안 캠핑을 하면서 옆집을 보면서 와, 쟤는 왜 저렇게 좋은 텐트가 있지? 하고 부러워한 적이 없습니다. 샤워도 못하고 잠도 되게 힘듭니다. 그죠? 그러나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집에 돌아옵니다. 집에 돌아오면 뭐가 문제입니까? 아니, 오히려 그렇게 좀 고난을 받고 힘든 그 3일이 어떻게 보면 재밌습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제가 100년을 산다고 하면 그 3일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 3일 동안 제가 뭐 큰 텐트니 뭐 좋은 장소니 뭐 물론 조금 더 좋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리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100년을 사는 것을 영원에 빗대면 3일보다도 더 짧습니다. 이 100년 사는 이 삶 자체가 캠핑인데 뭐 텐트가 크면 어떻고 작으면 어떻고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여러분? 좀 샤워를 할 수 있으면 어떻고 좀 못해도 뭐 어떻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가끔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저는 가난하게 살자는 게 아닙니다. 뭐 좋은 학교 가지 말자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많이 주시면 그럼 부자로 기쁘게 사세요. 하나님이 적게 주시면 그러면 좀 가난하게 기쁘게 사세요. 건강을 주셨어요? 즐거워하세요. 아프세요? 즐거워하세요. 여러분과 제가 증거해야 될 메시지는 바로 그겁니다. 이 세상은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천국 시민입니다. 이 세상은 나에게 있어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정말 세상을 버린다는 것은 가난해도 세상을 못 버리는 사람이 많아요. 가난하면서 세상 붙잡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부자라고 세상을 버리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부자도 세상을 버리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 부자는요, 그 다음날 싹 없어져도 그래도 기쁩니다. 왜? 상관이 없기 때문에. 왜? 지나가는 거거든요. 캠핑이거든요. 집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지나가는 삶 아니에요. 내일 아침에도 또 지나가는 겁니다. 계속 지나가요. 언제까지? 집에 갈 때까지. 같이 지나가자고요. 지나가는 도중에 그 먼지 나고 그런 지나가는 도중에 옆에다가 뭐 멋지게 하나 차려놓으면 뭐해요? 천국 자존심을 갖고 살잔 말입니다. 정말 세상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걸 보이잔 말입니다. 그냥 말이 아니라 정말로. 그래서 뭐 누가 뭐 어쨌다? 뭐가 뭐 그래? 뭐 누가 못했다? 뭐 그것도 뭐가 문제예요? 그런 걸로 우리의 자랑을 삼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 그분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루신 우리의 그 영원한 구원의 현실, 즉 천국 현실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 천국 현실 자랑도 세상식으로 하지 마세요. 뭐 나는 천국에 뭐 10층짜리 집이 있다 뭐 이러지 마시고 천국 현실도 세상적으로 자랑을 하는 이런 이상한 일이 생겨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저하고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적으로 자기를 어떻게 이해를 하고 높이고 하려는 이런 마음들이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가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 바보 같은 짓이 나와요. 그죠? 이렇게 좀 자랑을 하게 돼요. 다 없어져야 됩니다. 그러라고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천국을 자꾸 보여주십니다. 믿음으로 살라고. 그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 소망으로 살려고 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천국을 지금 보이시고 계시는데 1절과 2절을 보면은 엄청난 모습이 보입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두 가지 모습이죠. 강이 보이고 그리고 나무가 보입니다. 구약적인 용어를 가지고 천국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항상 이것을 저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계속 봐왔습니다. 천국 현실을 표현하는데 구약의 용어로 표현을 하십니다. 즉 구약의 그 예표적인 것들이 이제 다 이루어짐을 보여주십니다. 먼저 천국을 보면 우리가 이것을 4장서부터 봤는데 천국을 먼저 보면 그 중앙이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천국 그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보입니다. 너무나 엄청난 영광의 모습인데 그 보좌에서 우리는 모든 통치와 모든 영원한 복이 그 보좌로부터 나오는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서부터 나오는 복입니다. 즉 천국이 좋은 것이라기보다는 천국에서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좋은 곳이 되는 곳입니다. 천국 자체가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좋은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안 계시는 천국은 좋은 곳이 아닙니다. 아무리 보화가 많이 있고 뭐 아까 말한 대로 10층짜리 집이 자기의 집이라도 그런 천국은 좋은 곳이 아닙니다. 즉 여기서 지금 그 강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와요? 그 보좌로부터 흘러나옵니다.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과 끝없고 한없이 기쁜 교제, 그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 이것이 천국의 영원한 삶인데 지금 그 현실을 구약의 용어를 가지고 보이시는데 먼저 그 구약의 에덴 동산을 보여주시던 용어들로 천국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천국은 그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저 천국도 이 세상에 이 세상이 천국이래 갖고 그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것을 천국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즉 에덴 동산도 그 천국을 예표하던 것이었습니다. 그 천국의 모형이요 천국의 그림자였지 그러나 엄청난 파라다이스, 엄청난 낙원이요. 참 좋은 곳이지만 천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덴 동산을 표현하던 그런 용어들로 지금 천국도 표현하시지만 그것은 바로 그 에덴 동산이 천국을 예표하는 것이었기에 그렇습니다. 예표라는 것은 이 모형이라 이 뜻입니다. 진짜가 아니라 가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표는, 즉 가짜는 항상 세상적입니다. 가짜입니다. 천국적이 진짜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지었던 성전도 가짜 성전입니다. 왜? 세상 거예요. 참 성전은 천국입니다. 항상 그래서 예표는 세상적입니다. 가짜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것을 가지고 예표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 속에서도 우리가 그것이 표하는 천국적인 원리와 가르침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리와 가르침을 배워 진짜를 보는 것이지 가짜를 쳐다보는 게 아닙니다. 구약은 그렇게 예표의 시대입니다. 왜?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에덴 동산, 이 에덴 동산이 낙원이었듯이 이 하나님의 영원한 그 나라, 우리의 천국, 우리의 영원한 집도 참 파라다이스입니다. 정말 정말 여기 보시면 그 그림이 풍성하고 풍부한 하나님의 구원의 현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영원하고 풍부한 생명, 그 영원한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넘치고 넘치게 최고의 좋은 것으로 넘치게 주어지는 모습이 지금 여기에서 상징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자람이 없습니다. 넘치고 넘칩니다. 그리고 주어지는 것들이 최고의 수준들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것으로 채우십니다. 즉 완전 충족입니다. 완전 만족입니다. 조금 더 우리 마음에 천국에서 섭섭함이나 모자람이나 실망이나 아 그거보다는 뭐 이런 마음이 조금 더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끝이 없는 행복과 기쁨, 끝이 없는 하나님의 복이 강같이 흐르는 천국, 끝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강같이 흐르는 천국. 지금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너무나 기쁜 모습인데, 그러나 인간의 랭귀지로 그 천국의 현실을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그래서 상징적으로 지금 하십니다. 그것도 구약의 용어들을 가지고 표현을 하시는데, 그러나 우리가 그 원리만큼은, 그 가르침만큼은 분명히 배울 수 있습니다. 분명히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습니다. 보좌에서 엄청난 강이 흘러나옵니다. 여러분은 그 엄청난 복을 받으며 완전 만족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만족, 즉 죄에 빠져있는 이 우리의 그 육체가 원하는 그런 만족, 이런 식으로는 또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이 아무리 죄에 빠져서 죄적으로 원하는 것을 다 채워주는 그런 곳이겠습니까? 그런 거 말고요. 영적인 만족이란 말입니다. 즉 영적이라는 말은 천국적이란 말입니다. 영적이라 그러면은 이렇게 뭐 귀신같이 이렇게 후 보이지 않는 영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 천국에 우리가 가질 몸도 영적인 몸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몸은 만질 수도 있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바로 영적인 몸. 무슨 뜻이냐? 영적이라 그러면 천국적이라 이 말이에요. 세상의 만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 세상의 만족은 사실 거짓입니다. 가져도 가져도 채워도 채워도 만족이 없는 게 세상입니다. 그게 바로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더 가지면 아 해결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서 속는 것입니다. 좀 더 가지면 또 가져야 됩니다. 또 가지면 또 가져야 됩니다. 끝이 없습니다. 왜 참 만족은 하나님으로 만족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만족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생수의 강이다. 에덴 동산에도 강이 흘렀죠? 여러분 사실 이런 거는 그냥 넘어가도 되겠나요? 2장 창세기 2장 10절부터 보게 되면은 그 에덴 동산에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여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온의 땅에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이렇게 지금 그 에덴 동산에도 강이 흐르는데 그런 모습이 뭐예요? 그렇게 강이 흐르면 나무도 많고 풀도 많고 이렇게 풍성한 모습입니다. 지금 그런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강의 반대는 황무지입니다. 광야. 광야가 강의 반대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 강을 생명의 근원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여주는데 풍부한 축복. 그래서 개인의 그 모습도 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습도 지금 뭐 시편 1편 여러분 잘 아시는 3절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시냇가 강이죠.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강이 흐르는 모습. 풍부한 하나님의 복입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거기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죠.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래서 구약 때 하나님의 저주에서 회복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저주가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바로 황무지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회복하는 것을 항상 어떤 식으로 표현합니까? 그것을 이제 구원하고 연결을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여러 군데 있지만 이사야 44장 3절을 제가 그냥 읽어드리면 이사야 44장 3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혹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혹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칭할 것이며 혹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 이름으로 칭호하리라. 거기서도 보면 이렇게 3절부터 읽었어야죠. 제가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냇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라. 이렇게 그 저주받은 그런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을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냇물을 흐르게 하는 그런 것으로 항상 표현을 합니다.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리고 구약 때부터 이제 앞으로 올 그 메시아 왕국을 표현하는 방법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 군데 이것도 있지만 요엘서를 제가 한 군데 읽어드리면 요엘서 그 첫 번 3장 18절에 이렇게 그 메시아 왕국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그날이라 하면 그 메시아가 또 이르는 날이죠. 산들이 단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지금 메시아 왕국을 표현하는 것도 지금 어떤 식으로 표현하시는지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서 강이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지금 다 풍부하게 주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에스겔, 최고로 잘 나오는 데가 에스겔서인데 에스겔서 한번 같이 가죠. 에스겔서 47장 이것은 에스겔이 미리 보는 천국 현실이었죠. 즉 하나님의 성전 현실이었는데 그 에스겔이 본 이상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47장 1절부터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문에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어 동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1,000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물을 건네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1,000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네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1,000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네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1,000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여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간 즉 각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에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땅이 될 것이며 12절 보세요.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우리 지금 요한 계시록에서 보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구약에서 지금 그 천국의 그 이상을 보는데 거기서도 성전에서 그러나 신약에서는 보좌에서 지금 물이 흘러나와 엄청난 풍성함을 이루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내용들이 그런 예표들이 지금 이제 우리 22장 요한계시록 22장에 오니 완전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생수의 강의 그 아이덴티티는 뭡니까? 우리가 먼저 요한복음 4장에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장의 그 우물가의 여인하고 우리 예수님이 대화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4장 10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지금 생수의 강인데 여기서도 예수님이 지금 그 우물가의 여인한테 지금 말하는 내용에서 예수님께서 생수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11절 보세요.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지금 예수님은 생수를 주신다 그래서 지금 천국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여인은 끝까지 세상적으로 이해합니다. 생수라. 그런데 아니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은 깊은데 그걸 어떻게 나한테 주겠느냐. 아직도 이 여인은 그 생수라는 그 개념을 세상식으로밖에 생각을 못합니다. 12절에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여자는 끝까지 세상식으로밖에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여기서 주겠다고 한 그 생수는 뭡니까? 요한복음 7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의 강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신데 그 생명수의 강이 그냥 세상 보통 강이 아니라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수정같이 맑은 강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성령님을 보내는데 그 성령님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아버지와 아들로서 나오시는 성령님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성령님은 아버지가 보내시고 아들도 보내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보낼 성령님이라는 말도 나오고 그리고 내가 이제 아버지께 구하여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 즉 아버지가 성령을 보내는 것을 얘기해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교회의 역사를 보면 교회가 반으로 잘렸던 그런 내용입니다. 한 곳에서는 성령님은 아버지만 보낸다. 한 곳에서는 아니다 성령님은 아버지도 보내고 아들도 보낸다 해갖고 지금 교회가 반으로 쪼개져서 동부 서부 이렇게 쪼개져갖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교회가 지금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부, 우리는 이제 서부에 많이 접했죠. 로마의 그런 우리 카톨릭 교회, 이게 이제 서부교회가 됐고, 그 당시 그것 때문에 동부교회는 이제, 다른 그걸로 내려와서 이 문제 갖고 싸웠어요.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이 문제 갖고 싸워서 그렇게 됐었어요. 어쨌든, 지금 그 모습 아닙니까? 아버지 보좌, 어린 양의 보좌에서 지금 성령님이 큰 강으로 흘러 나오시는데 바로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영생, 그냥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실 영생을 그냥 영원히 존재한다 그러면 지옥에서도 영생입니다. 지옥에서도 영원히 존재합니다. 그게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그럼 보세요. 성령님께서 강같이 흐르는 끊임없는 풍부한 하나님의 복을 저에게 주셔서 여러분과 제가 천국에서 항상 하는 말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항상 넘치게 주어집니다. 에스겔서 36장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즉 그 새 언약을 어떤 식으로 이루시는 것으로 표현하는지 한번 보세요. 에스겔 36장 24절. 이제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면 뭐라 그래요?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여. 물 뿌린다 그러고 뭐라 그래요? 또 새 영을, 성령님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성령님이죠,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즉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을 말합니다. 37장에 가서 9절을 보게 되면요. 37장은 여러분이 잘 알죠? 그 마른 뼈, 마른 뼈들이 왜 다 이렇게 뼈들이 막 죽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에스겔 보고 이 뼈들이 살겠느냐. 그쵸? 그거 아시죠? 그러니까는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 뼈들이 살아나고 막 부활의 모습 아닙니까? 지금 바로 그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즉 성령님이 그렇게 썩어 빠진 뼈다구들인 저희들에게 와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 에스겔서 37장 9절부터 보게 되면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한 대로 대언하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14절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그 모든 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천국에는 죽은 자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생명수의 강이 한없이 흐릅니다. 시편 46편을 보게 되면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편 46편 3절부터 4절을 보게 되면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즉 이렇게 강이 흐르는 이것은 또 뭐예요?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상징적인 것을 지금 다 이렇게 구약을 통해서 가지고 이제 요한계시록을 볼 때 그 성령님이 그곳에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는데 기쁨이 넘치도록 흐르는 곳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생명수의 강이 엄청나게 풍부하게 흐르는 이 현실은 지금 우리의 영적 현실입니다. 지금도 여러분과 제 안에서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계십니다. 넘치고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 기쁨이 넘치게 흐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게 되기에는 아직 기다려야 됩니다.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셔야죠. 그러나 그렇다고 내 현실이 아니냐. 여러분 지금 이게 이해가 되세요? 지금 내 안에서 기쁨의 강이 쉬지 않고 흐른다는 것. 그 생명의 근원인 성령님 생수의 강이 쉬지 않고 흐르고 있단 말입니다. 아, 생각만 해도 시원합니다. 진짜 시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보이는데 12가지 실과를 12달 동안 12번 달마다 열매를 맺는데 상징이죠. 사실은 천국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매달 열린다. 뭐 천국에 가도 1년으로 나눠져서 뭐 이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상징이란 말이에요. 상징. 이 세상에서 매달 12가지 열매를 낸다는 그런 나무가 있으면 얼마나 풍성한 열매를 주는 나무겠습니까? 그러니까 상징적인 거예요, 지금. 그 정도로 이 생수의 강이 흐르면서 그 주위에 그 나무들이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저희에게 맺어주고 있다, 이 말이죠. 풍부함을 상징해요. 에스겔서 아까 4장 12절에 똑같은 내용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각종 실과 나무라 그랬어요. 나무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여기도 그래요. 강 좌우의 나무. 생명나무라 그래서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수도 없이 많은 거죠.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일이 생각나게 되죠. 생명나무. 가죠. 창세기 3장. 그걸 보고 끝을 내야 되죠. 창세기 3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즉 아담과 이브의 죄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이 막혔습니다. 아무도 그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그 생명나무를 나아가는 길을 그룹, 즉 천사들과 또 두루도는 화염검, 두루도는 화염검은 소멸하시는 불이신 하나님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즉 생명나무로 가려면 두루도는 화염검을 지나가야 됩니다. 즉 소멸하시는 하나님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심판입니다. 즉 죽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나무까지 아무도 못 갑니다. 다 죽어야 됩니다. 가기 전에 다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것이 죄에 빠진 우리들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22장의 생명나무에 지금 어느 때든지 우리가 갈 수 있는 이 모습은 그냥 보통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담과 이브의 그 죄로 인하여 온 인류가 죄에 빠진 그 모든 것이 다 뒤집어지는 겁니다. 이 성경 처음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의 그 모든 구원의 역사가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죄인은 생명의 나무에 나는 그 과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안 됩니다. 즉 지금 이 두루도는 화염검을 지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권리 이것이 없어져 버린 거 아닙니까? 죄 때문에. 아담이 끝까지 하나님 정해놓으신 때 그 끝까지 그게 얼마나 더 오랫동안 아담이 순종을 했어야 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순종을 했으면 그러면 이제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권리가 주어지는 거였죠. 근데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33년 동안 순종하는 삶을 통해 이루시죠. 아담은 조금 뭐 더 순종을 했어야 되는지 아니면 뭐 얼마나 더 해야 됐는지는 저희는 알 수는 없지만 그 순간까지 못 참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 생명나무에 나갈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계시록 22장에 생명나무가 보이고 그 열매를 넘치게 먹을 수 있는 현실이 그러면 얼마나 큰 축복의 모습인지를 먼저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이렇게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죠. 예수님께서 두루도는 화염검을 우리 대신 지나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루도는 화염검을 대신 지나가셔서 그 찢어진 몸으로 생명나무에 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 생명나무로 나아가기 위하여 예수님은 그 저주의 나무, 죽음의 나무, 거기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그 저주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해요? 저주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나무에 매달려 죽는 거죠. 제가 똑바로 읽어드리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받은 바 대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면 여러분 22장 요한계시록 22장 이제 보세요. 14절. 이제 어떻게 풀어집니까?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즉 천국에서는 흰옷을 입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 흰옷 입은 사람이 그 흰옷이 어떻게 해서 희게 됐어요? 예수님 피에 빨아서. 즉 그 두루마리 그 옷을 빠는 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피에 빠는 거죠. 복이 있으니 왜 복이 있어요?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라. 즉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즉 그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생명나무에 나갈 수 있는 권리를 얻었어요 안 얻었어요? 이제 얻은 겁니다. 여러분은 가서 따먹어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아니 생명나무는 예수님을 예표하는데 지금 예수님을 먹고 계십니다.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더 풍부하게 먹게 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그 생명나무 길이 막혀있는 모습에서 요한계시록 22장에서 그 생명나무 길이 막는 게 아무것도 안 보이고 이제는 풍성하게 열린 열매를 한없이 따먹을 수 있는 그 현실을 보여주는 성경 내용이 지금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영적으로는 여러분이 지금 생명나무에 나와 지금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마음껏 먹고 계십니다. 여러분 엄청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저주가 더 이상 없는 영원한 기쁨의 현실 모든 눈물, 애통, 곡, 아픔, 사망 다 없어지고 완전 소성, 완전 회복, 완전 만족, 완전 기쁨 넘치고 넘치는 생명수의 강이 우리 안에 넘치게 흐르고 계시고 복이 넘치게 생명이 넘치게 기쁨이 넘치게 만족이 넘치게 흐르고 계십니다. 이 예배의 현실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지금 이 구절들을 통해 보여지고 있는 그곳에 여러분이 오신 겁니다. 여러분 어디 나와 있어요?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가지고 봐야죠 뭐. 보세요. 지금 보좌 앞에 모여서 하나님에게 예배를 하고 있는데 그 보좌에서부터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나오는 게 보이십니까? 에? 성령님이 여러분을 충족하게, 풍부하게 지금 복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넘치고 풍부한 여러분의 삶이 보이십니까? 파라다이스의 삶입니다. 영원한 낙원입니다. 더 이상 좋은 곳이 없습니다. 지금 그곳에 와 계십니다. 뭐 부족한 게 있으십니까, 여러분? 뭔가 모자라십니까?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이 정도로 진짜 풍부하게 주셨건만 우리는 아직도 뭔가 모자란 것 같지. 이렇게 되는 것이 안타깝단 말입니다. 여러분, 천국 자존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전혀 모자르지 않다 해서 그래서 세상을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래서 아깝지 않아 남에게도 풍부하게 나눠줄 수 있는 게 기독교의 마음인데 왜? 너무 풍부하게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의 큰 강이 지금 흐르고 있는지 여러분이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세상 거 없더라도 자존심을 가지고 사세요. 천국 자존심 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너무나 엄청난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 우리의 그 영원한 천국의 현실을 보여주시건만 우리는 참으로 믿는 데에 있어서 너무너무 더디고 아니 믿기를 거부하는 모습까지도 가버린 이런 불쌍하고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저희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말씀 주셔서 참으로 우리의 영원한 현실, 지금 우리의 영적인 현실은 어떠한 것인가? 어느 정도로 풍부하고 어느 정도로 모자람이 없는 것인가? 어느 정도로 완전 만족이요? 어느 정도로 완전 기쁨인가를 더욱 보게 하셔서 그리고 믿게 하셔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